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1월 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의 첫 세 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사 수업이었다. 4장에 이르러서는 역사 수업이 설교 형식으로 변한다. 그동안 그들이 지나온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저 역사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명기 4장은 이제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들은 이제 막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는 일을 마쳤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는 말에 이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듣다, 쉐마이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 기도문의 첫 단어와 같은 단어이며 신명기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1절.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느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한다. 행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을 함께 나눠보세요.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신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4. 바알부올 사건에서 죄에 가담하여 멸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5.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6.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었습니까? 7.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티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어려움과 또 염려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말씀이 없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치유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대상이고 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을 잡아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 일들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한 10명 정도 어른들만 가시게 되네.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자꾸 연락을 취해도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바쁘고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확정된 인원들을 보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그 당일날과 그 전날 한 명, 두 명, 저도 갈래요 하더니 결국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준비해온 어른들이 준비해오신 음식들을 나누면서 정말 어린 친구는 23살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76세까지, 중간 세대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어린 세대와 그 나이 드신 그 세대가 말씀 앞에서 그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서로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세대 간의 이런, 세대 차이를 없애주는 거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청년들과 함께 이런 치유 수양을 하니까 매우 기쁜 마음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각자 집에서 한두 가지씩 해오신 음식을 풍성히 가져오셔서 정말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풍성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어른들이 농사에 지어오신 그 고구마를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다 구운 고구마를 이렇게 변기 밥솥에다 넣어서 따뜻하게 보온되어 있어서 아침에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 그리고 나눔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정말 큰 감사를 드렸고, 그 정말 다 모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원수들이 꽉 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에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말씀, 뼈, 생기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 여호와,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 에스겔 사이에서 이 환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왜 에스겔을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가? 예,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데려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런 환상을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을 보면서 2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봤더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뼈가 있는 곳을 전부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그 지면에 있는 그 뼈들은 살펴보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가 뼈들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 뼈의 상태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 것을 자세히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해야 할 말들과 또 그리고 주셔야 될 예언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뼈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이 마른 뼈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는 이미 생명이 없고 또 아주 말라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그 오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생기를 너에게 넣겠다. 두 번째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또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하시기 전에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뼈들은 정말 살 수 없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에스겔의 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선지자로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생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어떤 생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생기입니다. 처음에 정말 흙으로 지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 명령에 대해서 듣자 이제 그 뼈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서로 맞아서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을 하니까 뼈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랐고 또 그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도 덮인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보니까 정말 그 마른 뼈들이었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생기는 아직 없지만 그런 외형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정말 에스겔도 그렇지만 이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뼈는 정말 여기 뒤에 보면 11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땠나요? 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고 다 멸절되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있고 정말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자신의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 노예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포로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언하여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백성들아 무덤 열고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기를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먹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는 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역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진 저희들을 향하여 이 마른 뼈에게서도 생기를 주시고 또 뼈에 살이 붙게 하시고 힘줄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또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새롭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연꽃은 쌍떡잎 식물 미나리아 제비목 수련과의 여러 해 살이 수초로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하고 귀한 연분홍 꽃을 피웁니다. 아시아 남부와 호주 북부가 원산지인 연꽃은 6월 하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8월 초까지 그윽한 연꽃향을 내뿜습니다. 땅 속 줄기는 흙 속을 기는데 가을이 끝날 무렵에는 그 끝이 커져서 연근이 만들어집니다. 잎은 뿌리 줄기에서 나와 높이 1~2m로 자란 입자루 끝에 달리고 원형의 방패 모양입니다. 잎의 지름은 40cm 내외로 물에 젖지 않으며 잎맥이 방사상으로 퍼지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입자루는 겉에 가시가 있고 안에 있는 구멍은 땅속 줄기의 구멍과 통합니다. 꽃은 물속에서 나온 긴 꽃자루 끝에 한 개씩 피어나며 지름 15에서 20cm의 홍색과 백색이 있고 꽃줄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꽃받침 조각은 4~5개에 꽃받침이 크고 평평하며 지름 10cm의 꽃잎은 여러 개입니다. 꽃잎 모양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것 같으며 수술이 많습니다. 연 열매는 연밥이라 하여 땅속 줄기인 연근과 함께 식용, 약용합니다. 과피는 매우 딱딱하여 아주 오랜 시간 후에야 발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자가 꽃받침 구멍에 들어있으며 품종은 일반적으로 대륜과 중륜, 소륜으로 나뉩니다. 뿌리가 마구 번짐으로 점질 양토 등 무거운 흙을 배양토로 배수구가 없는 화분에 심어 연못에 넣습니다. 종자를 심을 때는 씨 껍질이 두꺼움으로 상처를 내서 심어야 싹이 납니다. 연은 늪과 연못, 논 등에 많으며 연꽃부터 열매, 잎, 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식용 및 약재로 씁니다. 연잎은 수렴제와 지혈제로 이용하거나 민간에서 오줌 싸게 치료에 이용합니다. 땅 속 줄기가 바로 식탁에 오르는 연근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생채나 그 밖의 요리에 많이 이용합니다. 뿌리 줄기와 열매는 약용이며 부인병에 씁니다.
연꽃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열대와 온대의 동부아시아에서 남쪽으로는 호주,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지방,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가련한 꽃을 피우는 수련과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은 물의 요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련과의 연꽃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속에 1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교배를 통해 새로운 원예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꽃을 관상하기 위해 특별히 개량된 원예용 연꽃은 화련이라 부릅니다. 6종 기술을 통해 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원예 종사자들이 각종 6종 방식으로 300여 종의 새로운 연꽃 품종을 개발하여 다양화시켰습니다. 식물계와 동물계를 막론하고 연꽃도 이미 세계적으로 품종을 개발한 품종의 수가 수백 종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잠자는 연꽃이라는 뜻의 수련꽃은 오전 중에 열렸다가 오후에 닫히는 움직임을 3, 4일 동안 반복합니다. 밤에는 꽃을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꽃 역시 오전에 열렸다가 오후에 닫히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꽃은 보통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오므리는 종류가 많아서 연꽃 관람 모임은 아침 일찍부터 개최됩니다. 연꽃도 수련처럼 3일 정도 개폐를 반복하다가 4일째가 되면 꽃잎을 떨어뜨리고 꽃턱만 남습니다. 남겨진 꽃턱에는 몇 주 후 씨앗이 생겨나죠. 수련은 수련과 수련 속에 포함되는 부엽성 식물이며 연꽃은 연꽃과 연꽃 속에 포함되는 정수식물입니다. 수련은 잎이 수면에 뜬다고 하여 부엽식물이라고 하지만 수련도 밀집 상태나 재배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잎을 위로 뻗기도 합니다. 연꽃은 잎을 일으켜 세운다 하여 정수식물이라 부릅니다. 또한 수련 잎에는 발수성이 없는데 연꽃 잎에는 강한 발수성이 있어 물방울이 잎의 표면에 떨어지면 구슬처럼 굴러다닙니다. 수련은 땅속 줄기 속이 꽉 차 있는데 반해 연꽃 땅속 줄기는 속에 구멍이 나 있는 소위 연근이라는 점 등의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련은 수면에 사뿐히 떠 있고 연꽃은 일어서서 물 위에 우거져 있어 잎이 생긴 모양도 다르고 외관상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수련은 크게 온대종인 온대수련과 열대종인 열대수련으로 구분합니다. 빅토리아 연꽃의 거대한 쟁반같이 생긴 잎은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고 꽃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수련과 식물 중에 개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왕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빅토리아 연꽃은 한여름밤 아무도 몰래 피었다 지며 그것도 1년에 딱 이틀만 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꽃을 보려고 여름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덥고 습한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던 식물이었으며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가이아나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전해져 여러 수목원과 정원 수변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빅토리아 수련이란 이름은 1837년 영국의 식물학자 존 린들리가 왕위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합니다. 빅토리아 수련 꽃은 지름이 약 20cm로 첫날은 순백색으로 피었다. 이튿날이 되면 점차 꽃잎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붉은색이 점점 짙어지며 쫙 펼쳐져 하루 만에 전혀 다른 꽃이라 해도 믿을 만큼 화려한 변신을 합니다. 꽃이 핀 첫날 밤 파인애플 같은 달콤한 향기를 내 수분을 도와주는 딱정벌레가 꽃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밤중에 정원이 어두워 꽃이 잘 보이지 않아도 진한 향기만으로 꽃이 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련은 밤이 깊어지면 꽃잎을 닫았다 다음 날 열어주는데 그 전에 꽃에 왔던 딱정벌레는 밤새 입속에 갇혀버립니다. 딱정벌레는 충분히 꽃가루를 온몸에 묻혀 다른 수련으로 날아가 수분을 하게 합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잎지름이 2에서 2.5m나 자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수생식물로 알려져 있고 특이하게도 잎 가장자리가 위로 직각으로 세워져 있으며 잎 뒷면엔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하게 나 있어 새와 곤충, 물고기가 잎을 뜯어먹지 못하게 합니다. 모래주머니로 잎 부력을 실험했더니 136kg까지 무게를 지탱해 잎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기록합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태초에 아담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 가서 이름을 지은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경제 위기와 각종 사건 사고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난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남북 대결로 인하여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세상에 빛이 되고 힘이 되며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 속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첫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사도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은 예수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반석 되시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강아지는 멍멍멍 하고 오는 것이 그의 정체이고 송아지는 음매음매 하고 오는 것이 그의 정체이며 꾀꼬리는 꾀꼴꾀꼴 하고 오는 것이 그의 정체입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어야 하고 기린은 목이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음매음매하고 꾀꼬리가 꼬끼어 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코끼리 코가 소처럼 짧고 기린의 목이 돼지목처럼 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 위에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 사도행적 첫 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적 9쪽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물창고이므로 전국인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없으면 지속적인 신앙 유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녘 동포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없으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어렵습니다. 성숙이란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집의 교우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아서 이 말이 무색하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시킬 때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자라나게 되면 인격적인 균형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도 싸움도 많아지지만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고 당기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침내 부모가 나타나서 정리하고 해결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밀고 당기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혼자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사역은 한마디로 팀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팀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곳이요,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요. 첫째, 함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사도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초반부에는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사도행전이 13장 50절을 기점으로 순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기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인데 교회 지도자의 위치가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언짢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힘겨루기를 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두 사람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언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주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효과적으로 전하느냐,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좀 더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전파하느냐가 그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실 때 혼자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두씩 두씩 짝을 이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서 우쭐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험한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닥쳐온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때 만일 혼자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청자 여러분,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솔로몬도 전도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혼이 차고 넘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곳, 하나 되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곳,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과 의무, 두 청년에게 전한 기별.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학교 공부 때문에 그대들의 영원한 유익을 희생할 수 없다. 그대의 교사들은 칭찬을 통해 그대를 고무시킬 수 있으며 그대는 사탄의 궤변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대는 특출나게 되기 위해 또한 그대의 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만 신령한 생애, 체험적 신앙에 대한 그대의 지식은 점점 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한 천사들 앞에서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하늘의 대주제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기록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그 반대편에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과 수중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를 소유하기를 부끄럽게 여길 죄와 과실과 실패와 게으름에 대한 기록이 있게 될 것이다.
학교에 출석할 때에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보호가 있는 그대의 아버지 집에서는 부딪히지 않았을 다양한 유혹을 만나게 된다. 만일 집에서 그대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한 은혜를 간구하고자 홀로 하루에 두세 번 기도했다면 학교에서는 이 타락한 세대에 학교의 편만한 시험과 부패한 가마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훨씬 더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대의 환경이 그리스도인적 품성을 형성하기에 훨씬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에게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A5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진리에 서서 뿌리가 박히고 굳건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는 지극히 피상적이므로 그는 위로부터 능력과 빛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두른다. 그는 불신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며 진리에 관해 거의 실제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하다. 그는 친절한 마음을 갖긴 했으나 장난과 게으름과 그의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에 빠져 있다. 그는 자기 영혼의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러한 경향으로 몰두하고 있다. 나의 형제여, 신앙적이지 않은 청년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그대에게 중요하다.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들과 관련해서 볼 때 진리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과 대화하며 사귀는 일에 그대의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그대의 정신과 마음의 교양이 필요하다. 그대는 진리를 믿음으로 부과되는 제약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감하게 불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대는 너무 자주 세상의 경박함을 선택했으며 자기 반성과 신앙을 도외시하는 이들과의 교제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진리의 조소를 퍼붓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로 그대 자신이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사회 속에 처하기에는 그대가 믿음이나 뜻이 견고하지 못하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대는 경박한 정신에 탐닉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대의 양심은 손상을 받아 그대에게 큰 해가 미쳤다. 그대는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만일 그대가 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이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죄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속이는 위험에 빠져 있다. 그대는 이 점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대가 얻고 있는 모든 인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대의 건전한 원칙과 도덕적 가치 때문에 그대가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그대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지적, 도덕적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대가 깜찍한 말을 할 줄 알고 잘 논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대가 쾌활하고 활기차고 재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구애를 받고 아첨을 받는다면 그대는 예민하고 경건한 남녀들에게 선망의 대상보다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대는 아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대에게 아첨할 만큼 미련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대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대의 진정한 친구는 그대에게 주의를 주고 간청하고 경고하고 그대의 과오를 책망할 것이다. 그대는 어두운 불신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을 닫아라. 증거들, 곧 우리의 믿음의 기둥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단단히 붙들어라. 그대는 현대 진리에 대해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에게 닻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품성에 존경을 받을 만한 활력과 능력과 고상한 위엄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근면한 습관을 기르라. 그대는 이 점이 심히 부족하다. 그대와 그대의 형제는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의 전망은 때때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대로 하여금 단순하고 소박한 가정의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만드는 기대들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흠없는 순결, 고상한 성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실생활의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완전으로 이루어진 매일의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풍부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대에게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 그대가 아직도 향상시키지 못한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다. 그대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청년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들의 생애의 모든 행위, 바래진 모든 말은 선 혹은 악을 거두게 될 씨앗이다. 씨앗이 어떠하냐에 따라 수확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조급하고 유욕적이고 왜곡된 정욕에 몰두한다면 혹은 식욕이나 저들의 성화되지 않은 성향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한다면 만일 교만이나 그릇된 원칙을 장려하고 불성실과 방탕의 습관을 간직한다면 그들은 후회와 수치와 절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일 것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